1852년에 한 미국 시민이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죽은 지 31년 되었을 때 1883년에 그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 뉴욕항 개항일에 최대 인파가 몰렸다라고 할 만큼 미국 전 국민의 애도와 환영 속에 귀국했고 그리웠던 조국 땅에 묻혀서 비로소 긴 방랑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미국의 가요 작사가인 존 하워드 펜입니다. 우리말로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고 시작하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알려진 이 노래는 미국인들이 가장 애창하는 국민 가요가 되었습니다. 남북전쟁 시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병사들이 고단함을 달래고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작사가인 존 하워드 펜 일생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평생 해외를 유랑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돌아갈 가정이 없는 한 남자의 우수가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래가 미국인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노래이기 때문에 유해가 되어 돌아오는 그를 전 국민이 환영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가장 큰 숙제인 동시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보람이요 또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가정들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습니다. 행복하고 감미롭기보다는 갈등과 불편함과 무거운 짐이 서로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홀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점차 확산되어 가 우리 모두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부모 세대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의 결혼 의향은 67%인데 비해서 그렇지 않게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42%만 결혼 의향을 보였습니다. 나의 청소년기가 행복했다라는 사람 결혼 의향이 63%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5%만 결혼 의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성장기의 가정 분위기나 행복도 등이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 미래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의 일은 우리 희망처럼 되지 못하고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중첩되고 가정생활을 통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가정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문명사회가 몰락하는 가장 큰 전조증상도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인류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정의 회복이 세상을 치유하고 역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점도 말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면 과거 상태로의 복귀를 말하는데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이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과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상황은 변화되었고 역사는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열린 자세로 적응해 가면서 보다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살피는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가정회복의 첫 번째 길은 신앙적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의 초반 말씀은 나오미라는 룻의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한 가정사가 그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여러 반복된 흉년을 견디기 어려웠던 이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굶주림을 피해 안전지대로 피난을 갔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 길을 걸어서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비옥한 농경지가 많아 식량이 늘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에 정착했을 정도로 살기 좋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았던 이 가족도 살기 좋은 곳을 알려진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납니다. 함께 떠났던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오미는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모압 생활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초토화되고 졸지에 위기 가정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렸던 나오미의 결심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결심은 단순히 먹고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돌아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내렸던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날 그를 반기는 옛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같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버리고 고통이라는 뜻에 마라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고통으로 징벌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그 자체였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일상생활을 이어갈 아무 장소 가운데 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선민을 머물게 하신 지정해 주신 장소였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사명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너무 쉽게 일용할 양식을 문제 삼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여 이곳을 떠난 것에 대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이제 자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걸친 우리 가정의 실패와 고난은 지나치게 물질 중심의 판단을 하고 신앙과 사명 중심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안락한 삶의 환경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 가나안이란 그 지명 자체가 불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노아의 손자 이름입니다. 노아는 아들 함이 자기 실수를 중보한 것 때문에 분노하여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저주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받은 후손들이라는 주홍 글씨 때문에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배척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묵을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그가 버려져 있던 땅 낯선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정착한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그 지방 이름을 가나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멸과 배척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기후도 좋지 않고 농경지도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 3대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곳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 이익도 없고 연관도 없는 이런 전쟁의 참화에 오랜 역사 동안 시달려 온 것이 그 땅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땅에 그들을 머물게 해 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세계인의 통로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진 일이 가장 빠르게 온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들의 땅으로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힘든 시련이 왔다고 하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은 다음에 나오미는 이 잘못된 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징벌하셔서 내 이름이 마라가 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실천합니다. 이것이 용감한 실천적 회개입니다. 이때부터 그 가정이 회복의 은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회복이란 신앙적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 있는 회개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가정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서 무엇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용기 있게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담대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리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온 성도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이 회복되었던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대화였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오면서 한사코 따르겠다는 룻을 어찌할 수 없어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룻과 나오미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때 룻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효도의 정석이 되는 명언을 남깁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면 대화를 끊지 않고 이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이 고부 간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장 말씀해 보시면 달리 생계수단이 없었던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하루 종일 주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루스는 밭주인이 베풀어준 점심 식사 일부를 남겨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오늘 밭에 있었던 모든 일을 소상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 낯선 곳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충고하면서 자기 민족을 떠나온 며느리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신뢰했고 소통했습니다. 룻께 기록된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읽어나가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감 넘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가족들 사이일수록 진솔하고 깊은 대화가 늘 필요합니다. 대화의 시간을 문제 삼습니다만 대화는 시간적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소위 컨버세이션은 있으나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말의 헛된 잔치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은 주고받았는데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악의 대화를 한 부부의 경우에서 찾는다면 다윗과 그의 부인 미갈의 대화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국가적인 행사를 거대하게 진행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다윗을 보고 부인 미갈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힐난합니다. 이 미갈의 말의 행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말 속에는 비아냥과 교만과 그를 향한 경멸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꾸하는 다윗의 말도 대단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응대합니다. 다윗의 이 말 속에도 분노와 독기가 서려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풀어보면 내가 오늘 왜 그렇게 춤추고 좋아했는지 아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아버지 사울과 그 모든 집안을 몰락시키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신나서 그랬소 라는 공격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뛰놀았고 춤추었을 뿐인데 엉뚱하게도 너희 집안이 다 망하고 내가 왕된 것이 좋아서 그렇게 춤추었다라고 속에도 없는 말로 공격합니다. 부부가 격앙된 태도로 서로의 가족을 비난하는 말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정말 조심하고 금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모를 욕하는 것은 삶의 존재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완전한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대화가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가시와 칼을 품고 하는 말이 되면 이것은 파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에는 대화의 시간과 방법보다 근본적인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화에는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이 하룻밤 대화로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을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저희 가정의 말씀입니다만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내가 제게 이제부터는 아들들이니까 아버지가 맡아서 관리하시래요 하고 아들들 대학 생활 돕는 것을 아비인 제게 다 떠넘겨버렸습니다. 제가 아들들과 가장 많이 시도한 것이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뿐인데 대학 들어가더니 그분들께서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보통 11시, 12시가 넘어야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시에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두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기다려다 들어오면 그때부터 붙잡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먼저 하루 동안의 목회 사역을 성실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하루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밤을 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자다가 나와서 보고 뭐 하느냐 빨리 자라고 성화를 부린 적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나누었던 다양한 분야의 대화들이 저희 부자의 지식창고가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공유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대화와 소통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경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도 행복과 회복의 원리로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루스를 사랑합니다. 루스는 그 시어머니를 신뢰합니다. 이 바탕 위에서 대화와 소통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 몰락 직전의 가정을 가장 명가정이 되어 만드는 비결이요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 사이에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셋째로의 가정의 장점은 상호 배려와 보살핌입니다. 젊은 며느리 루스를 대동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 젊은 며느리 루스의 장래가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되겠는데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며느리 루스의 재혼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추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혼자 된 젊은 부인들의 재혼 규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네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난 처다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자식이 죽은 자의 아내는 가장 가까운 친족의 아내가 되어 가문을 잇게 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관습으로는 이해 못할 규정이지만 이 규정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자 된 젊은 여성이 인신매매나 성폭행이나 노예와의 위험에서부터 보호받고 그 삶이 안전하게 지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 장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이런 여성을 거두어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죽은 사람의 모든 부채를 다 해결하여 그 가정의 본래 소유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낳은 자식을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을 가리켜서 고엘, 즉 기업 무르는 것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는 사람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가정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할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아스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유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신앙에 깊고 신중한 성품의 신사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루스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추진하여 성사시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 몰락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연명해야 될 딱한 처지이고 더구나 모압은 이방 여자입니다. 루스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루스는 나이 차이가 많아 세대가 달랐고 문화적인 차이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혼사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루스에 대한 사랑과 친절한 안내로 이 혼사를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부부가 되었고 루스는 후에 다윗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룻의 마지막 고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를 기록한 말씀에도 보시면 마태 1장 5절과 6절에 보아스는 누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이 가정의 회복은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가를 잉태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더 훗날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기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완전히 몰락해서 돌아온 소멸 직전의 가정이 회복된 것에는 나오미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배려와 이 일을 성경 말씀의 절차를 따라서 신중히 진행해 나가는 그의 지혜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 절차를 따르고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고 현재 예의를 매우 중요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물론 룻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규정들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룻은 또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고 배려했고 룻은 나오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즐거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역사를 잉태하게 만들고 메시아 역사를 위해 사용된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이란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회복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단순한 베들레헴 농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으로 피난 갔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베들레헴의 삶이었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역사에 창조되는 일에 그루터기가 되는 위대한 삶이 되게 됩니다. 이런 회복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결단을 가정에서 하십시다. 사랑과 인내로 온 가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소통하며 진행해 나가십시다. 품격 높은 최선의 배려를 주고받으십시다. 그래야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